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네 구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과 제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 그리고 4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미래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항상 찬양의 은혜와 또 성도들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혼옥 자매님 저희 교회에 더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한 명 한 명씩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의 한 은혜 안에 정말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때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인데 이 말씀에는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삭개오와 정반대의 사람을 저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한 끼의 식량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날처럼 제자들을 다 대동하고 성전에 걷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내는 장면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흔한 모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흔히 겪는 일상과 같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헌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성전 안에는 13개의 성전 그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고 그 중에 9개는 성전세나 그 희생 제물에 대한 그 당시에 무슨 소나 양을 잡아서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 때 성전에서는 돈으로 자신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해서 이미 드리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의 보수나 그런 공사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함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내면은 담당 그 제사장이 와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또 성별이나 신분을 적고 또 금액까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헌금이 쓰이는지를 잘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 헌금 중에는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이 있었고 또 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는 그런 자발적인 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세금의 성격을 지닌 그런 헌금은 의무적인 헌금이었을 것이고 성전의 장식이나 그런 보수 공사를 위해서 드린 헌금들이 아마 자발적인 헌금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그 붐비는 그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랍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그가 가진 부에 대한 어떤 죄악시하는 그런 정죄의 마음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셨지만은 이 부자 자체가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이 나쁜 것이 아니듯이. 자, 예수님은 그한 명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다 아셨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녀가 과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궁핍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데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참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회개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계속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자신이 가진 재산을 볼 때, 전체를 볼 때, 그 헌물이 작은 일부일 텐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그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를 넣은 것이다. 혹시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여인이 가진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주님께 낼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과부가 헌금했던 금액은 두 렙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 이두 렙돈은 하루에 일당을 받았을 때 일꾼이 일당을 받았을 때그 당시 일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당의 64분의 1. 그리고 랩돈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암울한 사실은 뭐냐면 이 돈이 이 여자의 가진 전 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생활 수준을 조금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밥을 먹을 돈이 없고 생활을 이어갈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든지 구걸을 해서라도 돈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참 힘든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에 속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을 율법에 기록을 하셨어요.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 또 다른 구절에는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 단 하나를, 곡식 단 있죠, 묶어놓은 곡식 단을 하나를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이 말씀이 또 대단합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십일조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하나님은 율법에서조차도 과부와 고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들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막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돈이 너무 적다! 이렇게 분노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을 통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거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들면서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고 또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거나 좋은 헌금의 예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헌금의 마치 원리처럼 알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먼저 어디를 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목격하셨는지가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특히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강도의 일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히 이 서기관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1장을 읽었는데 우리 20장 바로 뒷장에 있는 20장 45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45절 6절 7절 그때의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이나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또 명령에 따라서 또 다윗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바로 그 위치에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성전은 다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좀 보잘것이 없었었거든요. 아우 예전에 웅장했던 성전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니까 이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포로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을 팍팍 긁어서 기도로 지은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을 기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로마의 통치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이었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는 우리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로마의 우리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토 안에 이방 왕이 다른 더 큰 제국의 왕의 명을 받들어서 잠시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잘 구슬려서 내가 저 로마 황제에게 좋은 점수를 따야 하는데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년 전부터 헤롯의 마음속에는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자라는 것이 이 헤롯의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BC 20년 전부터 이 성전이 계속 보수공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오로지 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에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두 가지를 다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짓는 부담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왔냐면 이 유대인들, 이 시민들에게 모두 다 덮여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 다시 이제 재건하는 공사에 불과했습니다. 재건 공사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의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 계속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유대 출신도 아닌 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한 가지 만족스러웠던 것은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너무 웅장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참 초라했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온갖 보물들과 황금들을 다 총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방문했던 그 성전이 바로 계속 공사 중이었던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겉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붙여서 그 돈을 다시 받게 되고 그 부정한 돈 거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온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이러한 그 꼴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데는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애시당초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둡고 그 더러운 곳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게 만들도록 모의했던 그런 핵심 인물들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진짜 진범은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고소당하고 그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건에 죽게 되신 것은 이 서기관들이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고소를 했거든요. 얼핏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서기관들이 가장 높은 존경과 그런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하고 많은 율법에 있지 않은 그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바로 서기관들이 율법에 다 붙여놓은 그런 사항들이었다고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무엇보다 율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헌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내는 성전 세금, 성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 이미 스케줄했던 사람들이 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헌금을 내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서기관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맹수처럼 돌변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6절, 20장 46절, 47절에서 서기관들의 두 가지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기관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또 으뜸가는 위치에 있는 것을 잘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으뜸가는 자리에 있을 때 오는 그런 쾌감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중독돼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고 또 항상 본인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그들이 47절에 있듯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과부들과 고아들을 향한 특별한 정책들을 제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목격된 과부들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거둬들인 헌물들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하루에 식량도 못 먹고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에도 참 익숙하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혹시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온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정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에 익숙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우리 서기관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일수록 그 삶에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한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 두 마음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눈이 먼 자들이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서기관들과 반대로 성전의 보고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보겠다고 내 가진 전재산을 들고 와서 우리 성전에 바치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원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참 힘들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내 삶의 무게가 정말 무거운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과부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정말 나를 가장 많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부가 결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풍족한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이 비록 실패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진짜 극도로 궁핍한 이 여인의 삶은 오로지 한 번의 선택뿐입니다. 이것을 내 배를 채울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인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과부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 여인은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궁핍함을 두려워했다면 이 여인은 지금 성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구걸을 하든 돈을 빌리든 바쁘게 어딘가를 갔었어야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울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핍한 문제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궁핍은 내 문제이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궁핍이 주는 공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궁핍이라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데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배고픈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내가 올해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은 배고프고 싶지 않거든요. 내년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궁핍이 주는 우리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핍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약하고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또 하나는 궁핍에 처한 과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과부처럼 살 수도 있고 서기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의 믿음처럼 저희가 중요한 한 가지, 우리 마음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소망하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염려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한 여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부패한 주님을 떠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경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기관처럼 살 수도 있으며 또 이 궁핍에 처했으나 주님을 선택한 이 과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